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오늘 싱가포르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한반도 시각으로 12일 오전 10시 센토사 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김 위원장이 빌렸던 에어차이나 항공기는 오늘 삼엄한 경계가 펼쳐지는 가운데 창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어 비비안 발리크시 난 싱가포르 외무부 장관과 악수한 뒤 리무진 등을 이용해 숙소인 세인 리지스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날 저녁에 리 세농 싱가포르 총리를 만나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에 싱가포르 정부가 훌륭한 조건과 편의를 제공해줘서 고맙다며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이 회담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김숙일 북한군 총정치국장, 리용호 외무상이 배석했습니다. 또 김여정 선전선동부장의 모습도 회담장에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늦게 싱가포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출국 전 기자들에게 평화의 임무를 위해 회담에 나서는 것이라며 이번 회담이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엔 전 세계에서 온 3천 명에 달하는 취재진이 미북 정상회담 취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전용기인 찬메 1호를 두고 중국 국제항공에서 빌린 보잉 747기를 통해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외신과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전용기가 장거리를 운항한 적이 없고 위험이 커서 중국 항공기를 임차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예관의 일부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미국 뉴욕까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절반에 불과한 4,700km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가 없어 타국 항공기를 빌리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이중성을 지적했습니다. 미 터프스 대학의 한반도 전문가인 이성인 교수는 9일 트위터에 이런 지적을 하면서 연간 6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사치품을 김정은과 측근들을 위해 수입하면서 국민의 40%는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게 북한의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P통신과 MBC 방송 등 여러 언론들은 전문가들을 통해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 미북 정상회담 이면엔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 등 끔찍한 인권 유린이 북한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남북 이산가족 전수조사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통일부는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내일부터 8월 10일까지 두달 동안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 확인에 대비한 전수 수요 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남북 정상이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서 8.15 광복절을 계기로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진행키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통일부는 남북에 흩어진 이산가족이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는 건 이산가족 교류의 토대라며 생사 확인이 되면 가족을 보다 정확히 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접 만나는 대면 상봉은 물론 화상 상봉과 고향 방문, 우편물 교환 등 여러 형태의 교류를 더 수월하게 할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도 이산가족의 전면적인 생사 확인을 여러 번 추진했지만 북한 정권이 호응하지 않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산가족 정보통합 시스템에 등록된 한국의 이산가족은 지난달 기준으로 13만 2천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7만 5천 명이 이미 사망했고 생존자는 5만 6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어제 보호무역주의를 비난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공동성명에 서명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G7 공동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12일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 G7 개최지인 캐나다 퀘벡주를 떠난 뒤 주스탱 트뢰도 캐나다 총리가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뢰도 총리가 폐막 기자회견에서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한 미국의 새 관세를 모욕적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 매우 정직하지 못하고 나약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뢰도 총리의 기자회견 성명은 사실이 아니라며 캐나다가 미국 농민과 노동자, 기업들의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뢰도 총리는 G7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보호무역과 관세 장벽을 배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의 새 관세 부과에 관해 이르면 다음 달 1일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 잉글리시 위드 유가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이 역사적인 미국 정상회담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상회담 준비가 완료됐으며 회담이 잘 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미국으로 초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른바 세기의 핵 간판이 될 미국 정상회담 집중적으로 전망해 보도록 하죠. 자,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에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잠시 목소리로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I don't think I have to prepare very much. It's about attitude. It's about willingness to get things done. But I think I've been preparing for the summit for a long time.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모든 면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를 잘 갖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 사실 1년 전에는 장전됐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이제 회담을 위해서 준비가 완료됐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미북 정상회담 좀 전망을 종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테이블에 놓일 의제들 이게 잘 이렇게 정리가 됐는지 이 부분일 텐데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양측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말했지만 상당한 준비를 했고 이제 완료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결정된 것이 지난 3월 8일 아니었습니까? 예. 우여곡절 끝에 이제 3개월 동안 양측은 어쨌든 상당한 준비를 기울였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동안의 실무 수준에서 상당한 마크 접촉이 진행돼 왔습니다. 예. 폼페오 국무장관이 두 차례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면담했고요. 또 판문점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실무진들이 의제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의제와 관련한 접촉을 통해서 이제 이 핵심 의제 비핵화라고 할 수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말하자면 양측의 의견을 조율했던 것인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핵심 의제와 관련한 입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다. 이것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7일에도 거듭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양측의 조율은 바로 이 CBID로 알려진 이 부분을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 그리고 적대 행위 청산 이것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진행해 나갈 것인가 조치 대 조치 또는 행동 대 행동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시퀀싱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한 논의에 집중됐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일부 아직 마듭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실무 수준에서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단판지을 부분도 있겠죠. 한두 가지.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에는 이른바 CVID가 있고요. 그 다른 쪽에는 체제 보장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어느 정도 좀 견해 차이를 좁혔을까요?
그 상당히 저 궁금한 대목인데요. 아시겠지만 그 미국과 북한이 이미 비핵화 문제를 놓고 지난달 그 27일부터 한 6일까지 한 일주일가량 그 판문점에서 그 협상을 벌였습니다.
네.
미국의 그 성킴 그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 한국 아주 전문가죠.
네.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27일부터 한 일주일가량 이 문제를 놓고 상당한 협상을 벌였는데요. 공식적으로 무슨 이 협상 관련해서 무슨 발표를 하거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예.
겉으로 나온 걸 봐서는 비핵화를 둘러싸고서 그 미국과 북한 간에 상당히 입장이 좁혀졌으나 아직은 상당한 그 거리, 간극이 있지 않나 이런 그 관측이 많은데요. 그것은 이제 한 가지 징후로 미국의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7일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기자회견에서 폼페오 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CVID 관련해서 결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것은 역시 CVID 북한이 이미 다 합의를 했다고 그러면은 뭐 폼페이오 장관이 굳이 결단을 다시 촉구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해서는 역시 워싱턴과 그 평양이 상당히 그 입장을 좀 좁히긴 하지만 아직 그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좀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역시 이것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어떤 합의 또 어떤 돌파구 이런 걸 낼지가 상당히 지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회담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제 이런 걸 시사하는 발언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절충이 됐는지는 뭐 발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이야기로 좀 전망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CVID가 뭐 어떤 형식이든 뭐 공동선언문이든 성명이든 나중에 그 12일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북한이 CVID를 이행한다라는 게 명기되고 또 거기 플러스 알파로 어떤 행동을 취하겠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뭐 핵무기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까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최대치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6월 12일 날 그런 내용들이 공동선언문이나 합의에 포함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terrific success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했는데
네.
대단한 성공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modified success란 말을 썼는데요.
예.
본인이 이 회담에서 modified success, 제한적인 성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terrific success의 가능성, 대단한 성공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서 담판을 지어서 실무진들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것이 되면은 그야말로 대단한 성공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비핵화 과정을 하나의 말하자면 절차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어느 땐가부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앞으로 이어서 계속 정상회담을 두 차례 세 차례씩 갖겠다라고 하는 의중을 내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6월 12일에는 어쨌든 뭔가 합의는 날 겁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CBID를 이루고 또 일부 핵탄두나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폐기하고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무진에서 합의가 안 돼서 싱가포르에서 정상 간에 논의해야 될 부분도 역시 지금 언급해 주신 CVID를 명확하게 합의문에 명기하느냐 그리고 또 언제까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가 핵탄두를 반출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결정도 이루어질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미국 쪽에서 이 미국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지만
예.
이 언급이 계속 그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정상회담에서 뭔가 확실하게 가시적인 비핵화 관련해서 성과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두루뭉실한 합의를 하고 CBID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봤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어떤 가시적인 행동 조치가 회담 직후에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걸 피부로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판문점 선언에도 나왔던
그렇죠.
게 아니냐.
예.
행동은 뭐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초기 단계에서 핵탄두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일부를 폐기하고 아예 반출하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양측이 어떤 절충을 이뤘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말하자면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것이 이뤄지느냐 여부에 따라서 북한에 제공하는 여러 가지 상응 조치의 시점도 빨라질 것이고
예.
내용도 어떻게 보면 좀 더 파격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윤국한 기자께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회담이 성공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몇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북한 입장으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상응 조치, 뭐 미국의 적대 청산, 체제 안전 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명시가 된다면 북한 측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북한은 한마디로 그 비핵화를 할 테니 북한이 그 대북 적대시 정책을 하지 말고 체제 안정을 보장해라 이런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동안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그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불가침 이런 얘기도 했고 또 하나는 관계 정상화, 국교 정상화, 또 종전선언, 또 경제적 지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 나온 얘기는 7일 날 나온 건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싱가포르 회담뿐만이 아니라 이 다음에 이것이 잘 되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백악관 또는 미국으로 불러서 또 다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것은 상당히 그 짚어볼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이런 종이로 주고받는 거 하나의 관계 정상화를 하고 뭐 이런 거가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북한은 당장 지금 미국 원하는 것은 핵탄두 핵물질을 반출을 해서 이것을 폐기하자 이런 건데 그렇다면은 북한도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큰 피부에 와닿는 어떤 선물 이런 것을 원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처음 얘기한 것이 요번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다음번에 와서 또 정상회담하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 북한 간의 두 차례 정상회담이 이제 되면요. 사실상 이렇게 되면 저 국교 정상화가 된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큰 걸 줄 테니 큰 걸 내놔라. 이런 하나의 신호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2차 정상회담 이른바 이런 것들이 선언문이나 성명에 구체적으로 명기된다면 이것도 큰 진전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거 제외하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체제 보장이라든가 양국 관계와 관련돼서.
해제 문제가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등등이 대체로 북한이 정상회담에 나오고 대화에 나온 것 자체가 체제와 압박에 따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중요한 이유라고 확인을 한다면 그렇다면 북한은 현재 오는 9월 달에 이제 정권 창립 70주년을 맞게 됩니다.
네.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새해 신년사에서도 올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99절이라면 정권 창립을 대대적으로 축하 행사로 치러야 되는 거고
네.
또 내부적으로 어려워진 경제를 상당 부분 이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제 집권 7년 차를 맞은 상황에서 비핵화, 핵무기를 포기하면서까지 이루고 있는 이 협상과 관련해서 지지를 얻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조기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제재 부분이 완화든 완전 해제든 돼서 외국 자본이든 아니면 경제 협력이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정치적으로 이 합의 결과를 갖고 활용하고 또 그것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예.
서로 이렇게 올해 안에 서둘러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될 그런 이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체제 완화나 해제가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을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로 돌린다고 한다면
예.
북한으로서는 아마 받아들이기 힘든 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에서 상당히 강하게 요구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예.
전문가들도 대체로 이 부분에 무게를 두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뭐 종전선언이라든가 국교정상화 물론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북한 입장에서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건 제재가 해제되고 그래서 경제가 어느 정도 좀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미북 협상에 더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되겠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청하겠다고 한 것도 말하자면 신뢰 구축의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예.
또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에게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일종의 그 확신을 주겠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죠.
예.
그 맥락에서 북한 으로서는 제재 완화나 해제 플러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네. 워싱턴과 평양에 각각 상주 대표부를 두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굉장히 가시적인 변화로 느껴지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양측이 다 원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께서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담기면 회담을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 뭐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성명으로 나왔을 때 이제 그 이후에 또 중요한 것은 실무진들이 또 세부적으로 논의해가고 이행시켜 나가는 또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그 정상회담을 하면은 공동 성명 또는 공동 선언문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 저희가 그 핵 문제라고 지금 한 가지만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비핵화 문제도 있고요. 북한이 바라는 체제 안전 보장 문제, 또 미북 관계 정상화, 종전 선언, 경제 지원 문제, 또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또 김정은 위원장의 뭐 2차 미국 방문 이렇게 굉장히 사항이 많기 때문에요. 이것을 두 정상이 그 하루나 이틀 만나서 이걸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굵직굵직한 몇 가지 문제, 즉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 문제, 또 관계 정상화, 종전선언 이런 큰 문제만 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세부 문제, 또 구체적인 시간표. 또 이런 문제는 아마 폼페오 장관이 될지 뭐 김영철 통전부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차로 계속 북미 간에 어떤 그 창구를 만들어 놓고 그 창구에서 계속 실무 협상을 해가면서 앞으로 뭐 한 몇 년간은 이것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들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현기 기자가 지적한 부분들이 이제 대체로 그런 방향인 것은 틀림없는데요.
네.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CBID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두 정상이 CBID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의 시한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실무자들에게 맡기는 것은 회담의 실패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CBID를 명기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 과정으로서 그 CBID까지 이르는 그 검증이든 폐기됐든 이런 것들을 나눠서 하되 각각의 단계를 시안을 분명히 정하지 않으면 실무진으로 넘겨서는 이것이 하세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목표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올 안에 성과를 내야 되고 또 2년 안에 자신의 재선거가 실어지는 그 안에 완료가 되고 이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인데요.
예.
이 일정이 분명히 제시되지 않으면 그 합의는 사실상 굉장히 두루뭉실한 것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담보가 어렵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계속해서 그동안 그런 말을 한 거를 아실 겁니다. 9.19 공동성명도 핵 말하자면 불능화 관련해서 불능화와 그다음에 검증과 폐기 세 단계를 나눠냈었지만
예.
시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이것이 실패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시한을 들고 있거든요. 그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
이 정상들이 이것을 결정해 주지 않으면 시기까지 실무자의 수준에서는 다시 길고 지루한 줄다리기가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예.
시한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북미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두 가지 중요한 축이죠. 비핵화, 그리고 이에 대한 상응 조치, 어떤 논의들이 되고 어디까지 나와야지 과연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좀 짚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미국 정상회담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잠시 목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the answer is yes to the second part of your question, but certainly if it goes well, and I think it would be well received, I think he would look at it very fairly.
예. 자, 북한 김영철 통전부장을 만난 게 1일이었고요. 이때도 이제 회담 끝나고 기자들과 상당히 문답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7일 아베 총리와 만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도 또 구체적인 얘기를 내놨고요. 지금 이제 저희 방송이 나갈 즈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캐나다를 거쳐서 싱가포르에 도착하기 때문에 사실상 글쎄요, 거기에서 이제 그 기자회견 자리가 마련돼서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 한 발언 가운데 가장 최근 버전은 이제 아베 신조 총리와의 어떤 기자회견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얘기들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청하겠다. 백악관이 될 것이다. 이거는 기자들이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7일날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싱가포르 회담이 잘 되면은 김정은 위원장을 그 백악관으로 초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난 3월부터 이제 북한 관련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제일 역시 쭉 흐름을 보면은 지난 1일이죠. 김영철 통전부장이 1일 김정은 위원장의 그 친서를 전달했는데요. 이날 그 발언을 보면 그 이전의 발언과 그 이후의 발언이 굉장히 틀립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과거에는 굉장히 내가 이것을 다 한몫에 해결할 수 있고 뭐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보면은 그 어떤 말을 갖냐면 프로세스 이것이 굉장한 진행이다. 그리고 회담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열릴 수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다. 그리고 상당히 신중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몫에 끝났다 하는 이전의 발언하고 틀린 거고요. 또 북미 간의 그 관계 정상화 문제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예.
7일 날도 이것이 그 비핵화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그 한국 사람들이 모두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청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앞두고 상당히 신중하고 보다 좀 구체적인 그 언급이 나오고 있다. 이건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예. 또 이날 나온 이야기가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종전선언보다도 그 이유가 어렵다. 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사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리고 최원기 기자도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임박하지 않았습니까?
예.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디언스는 북한이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지금까지 보면은 평화, 번영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로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를 구체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았었거든요.
예.
북한은 반면에 상당히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분명히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보장과 적대행위 청산 이것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카드의 일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이 종전선언이고요. 또 관계 정상화입니다. 또 체제 해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종의 말하자면 시퀀싱, 비핵화 조치와 맞물려서 돌아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입구에다가 놨습니다.
네네.
6월 12일 날 선언에 서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교 정상화는 출구에다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미국의 입장에서 이제 그야말로 조치와 상응 조치의 순서들을 대체로 정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그리고 종전선언을 얘기한 것은 북한은 이것은 사실 종전선언은 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체제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적대행위 청산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큰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우려를 그야말로 좀 해소하고 불식시켜준다는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방식은 물론 그동안에 일부에서 거론됐던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3자 종전선언이 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은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요. 미국과 북한이 먼저 해도 가능한 일입니다.
예.
아, 그러니까 이 종전선언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그 앞서 최용기 기자께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그리고 또 김영철 부위원장과 면담한 90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발언이 상당히 뭐 달라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친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잖아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예. 다만 이제 사진이 공개됐었죠. 그래서 네. 주목이 되는 거는 그 대개 편지를 보내니까 조그만 그 편지 봉투에 보낼 줄 알았더니 저도 사진을 유심히 봤더니 굉장히 큰 저희가 흔히 한 A4 용지라고 그러는데
예.
굉장히 큰 봉투에다 보냈는데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7일 날에도 그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아, 친서가 어떤 내용입니까?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흥미롭고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그냥 하는 소리에서 그쳤는데요. 아마 북한에서 그 앞에 그 최선희 외무성 그 부상의 담화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해명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러나 아마 북한에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요청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백악관 일부 관계자도 이 미북 정상회담이 하루 이상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앞서 얘기했듯이 정말 논의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하루도 부족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회담의 성과가 있을 때 더 논의해야 될 것들이 필요할 때 이게 연장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예,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두 가지죠. 일단 6월 12일 회담 자체를 하루나 이틀 연장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또 다른 장소와 시기에 정상회담을 이어가는 2차 정상회담이 되겠죠.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당일날도 하루 정도 연장하는 방안이 미국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을 했고요. 이 얘기는 두 정상들이 담판을 통해서 말하자면 결정지어야 될 사안이 의외로 좀 더 많이 있다라는 그런 추론이 가능하고요.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6월 12일 날 처음으로 만나는 그 담판 자리에서 가급적 많은 것을 이뤄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이틀 전에 6월 10일에죠.
예.
싱가포르에 도착을 합니다.
네.
일부에서는 12일 회담에 앞서서 사전에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네네.
관측들이 있습니다.
예.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최우선 과제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북한 핵 문제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로 이 부분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예.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친서를 통해서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서한에 대한 김계관 부상의 담화를 통해서도 보였듯이 상당히 절실하게 정상회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절실히 필요에 따라서 두 정상이 대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그 큰 그림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예.
겁니다.
그 한국 쪽에서는 미북 정상회담이 일정이 늘어난다면 문재인 대통령 합류하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최근 청와대에서는 좀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7일 그 종전선언을 그 서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종전선언을 한다고 그러면서 미북과 북한을 이제 주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초 그 청와대가 생각하고 있던 북한 또 미국, 한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하고는 조금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한국은 빼고 종전선언을 하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청와대가 언급했던 거는 미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에서 합류해서 남북 미가 합하는 3자 정상회담이 또다시 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최근 나온 보도로는 청와대는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좀 낮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을 바탕으로 미북 정상회담 전망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뉴스 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핵 담판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미국 싱가포르 회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녹음은 워싱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싱가포르로 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두 분은 싱가포르 가보셨습니까?
아, 저는 가본 적 없습니다.
저는 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싱가포르로 왜 회담 장소를 정했느냐 여러 뭐 분석들이 이미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북미 간의 정상들이 처음 만나는 장소로서 싱가포르 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싱가포르 상당히 좋습니다. 첫째로는 그 통신 이런 보안 이런 것이 잘 돼 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풍광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 의미로는 미국과 북한 모두 그 대사관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일종의 뭐 중립지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정상회담 하려면 역시 호텔 이런 시설이 좋아야 되는데 호텔이 상당히 좋은 호텔이 많습니다.
네.
이번에 그 싱가포르 중에서도 카펠라 호텔이라는 데가 이제 그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건데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펠라 호텔은 그 싱가포르 남쪽에 위치한 조그만 섬에 있는 호텔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안 이 경호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섬에 있기 때문에 그 다리만 차단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 경호가 좋고 그래서 아마 북한도 합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회담이 시작되는 장소도 결정이 됐습니다만 시간도 발표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12일 현지 시간으로는 12일 오전 9시죠. 그리고 한반도 시간으로는 오전 10시가 됩니다.
예.
1시간 차이가 나니까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된 상태고요. 아침 일찌감치 잡은 것은 이제 이 말하자면 정상회담에 두는 중요성을 또 감안한 게 아니겠느냐
예.
이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정상회담을 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무슨 통상적인 정상회담을 기준으로 일단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찬 혹은 오찬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리고 단독회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배석자들과 함께 확대회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회담이 끝난 다음에 또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경우는 뭐 제가 알기로는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어떠한 것들이 포함이 될까요?
상당히 그 의문인데요. 지난 예. 며칠간 그 백악관 그 부비서실장과 북한의 그 김창선 서기실장이죠. 일종의 그 외부로 치면은 비서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창선 부장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직접 그 경호 의전 뭐 이런 얘기를 오래 했는데요.
예.
아직까지 그 어떤 그 일정과 어떤 그 회담을 가질지는 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 동안에 그 판문점 회담 이런 것을 관례로 볼 때 역시 그 단독 그 정상회담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배석자 내지는 그 일종의 그 확대 정상회담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양 정상 간의 그 지난번에 그 다렌 북중 회담에도 그렇고 판문점 회담에도 그랬고 정상 간에 이렇게 딱딱한 그 의자에 앉아서 하는 거 말고 산책을 하면서 이런 정상 간의 그 우위를 다지는 이런 하나의 그 행사가 있었는데요.
예.
이런 것이 있을지도 상당히 주목을 되고 있는데요.
예.
참고로 그 회담 장소인 카펠라 호텔이 바로 그 바닷가에 붙어 있고 그 산책길도 좋고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예.
아마 북한이나 미국도 아마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네.
또 판문점 회담이나 다른 경우도 아마 충분히 검토를 했을 테니까요. 그런 일정을 하나 넣지 않았을까 이런 그 관측이 있는데요. 자세한 건 역시 좀 두고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석자는 어떤 사람들이 동행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존 볼튼 미 국가안보보좌관 이 미북 회담 추진 과정에서 배제됐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싱가포르에 가는 걸로 확인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싱가포르에 간다고 하는 것은 현지에서 아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중요한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예.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백악관은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아마 존 볼튼 보좌관은 배석할 가능성이 있고, 핵심적으로 사실 이 정상회담 준비를 주도한 사람들은 폼페오 국무장관, 그리고 북한에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예.
통일전선 부장이죠.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배석자가 한 명밖에 없다면은 폼페오 장관과 김영철 부장이 될 것이고요.
네.
그 밖에 이제 양측에서 여러 사람들이 확대 회담에서 배석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확대 회담이 벌어질지 아니면 소규모로 단독 회담 중심으로 갈지 이런 것들이 사실 양측의 실무진들이 다 합의를 했지만
예.
이런 것들을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회담의 역사성이라든지 의미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회담 당일에 뭔가 그 공개함으로써 좀 더 집중도를 높이고 이런 의미도 좀 있을 텐데요.
예.
사실 지금의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상식적인 그런 추정밖에는 사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도 만나고 그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어떤 실질적인 국제사회에 대비하는 그런 무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경우인데요. 물론 지난번에 그 4.27 판문점 회담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최초의 뭐 정상회담을 했다면 한 거고요. 또 중국에도 갔습니다만은 그거는 역시 그 남북관계 북중 동맹 관계에서 된 거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세계적인 그 큰 주목을 받으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한국에서 싱가포르 간 기자만 500여 명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예.
아마 전 세계 기자를 합치면은 아마 몇천 명이 그야말로 지금 갈 거고요. 미국의 모든 뭐 ABC 유럽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아마 실질적으로 국제 무대에 데뷔하는 무대가 이번 미북 정상회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앞으로 두고두고 이제 정치가에게는 그 이미지, 정치적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상당히 이제 신경을 쓰고
예.
이것이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두고 봐야 되는 건데요. 역시 그 이번 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 중요하고
예.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그 지도자의 그 이미지를 만들어낼까 이것도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예. 이 회담 이후에 앞으로 한반도 정세 어떻게 변할지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이미 상당히 말하자면 자리를 잡고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다양한 말하자면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장성급 회담도 열리고요. 또 적십자 회담도 열리고 그러는데요. 미북 간에도 이제 사실 확고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겁니다.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은 굉장히 전 희박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비핵화 그리고 미국 간의 국교 정상화로 나아가는 출발선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최용기 기자.
네, 저는 그 회담도 중요하지만 회담 이유가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뭐 하고 싶습니다. 1994년에 정상회담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 제네바 합의가 돼서 상당히 그때도 낙관적인 분위기가 많았지만은 그 뒤로 이행이 잘 안 돼서 이제 그 흐지부지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사람들이 다 회담을 주목하고 이것이 중요합니다만은 역시 중요한 것은 회담 이후에 이행, 실천을 얼마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트위터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일의 시작이다. 그리고 혹자들은 시작이 반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여기까지 오는데 참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싱가포르에서 어떤 소식이 전해질지 모두가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은데요. 저희도 다음 주 이 시간에 그때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깊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포커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였고요. 저는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회가 오는 목요일 대망의 막을 올립니다. 개최국 러시아와 독일, 잉글랜드 같은 유럽의 축구 강자 그리고 남미의 브라질을 비롯한 세계 32개 대표팀이 실력을 겨루는데요. 축구 팬들이 4년을 기다려온 월드컵 이야기 오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공식 명칭은 국제축구연맹 영문 약자인 피파를 따라서 피파 월드컵 러시아인데요. 모스크바와 카잔, 소치, 예카테린부르크 등 11개 도시에서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는 북중미 축구 강호 미국이 탈락하고 빗장 축구, 수비 축구의 대명사로 월드컵 4차례 우승에 빛나는 이탈리아가 빠지는 등 이변 속에 치러지는데요. 그래도 유럽과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북중미 등 지역별 예선을 통과한 쟁쟁한 실력을 갖춘 32팀이 지난 4년 동안 갈고 닦은 경기력을 겨루게 됩니다. 개최국 러시아가 대회 첫날 사우디아라비아와 개막전에서 맞붙습니다. 이어서 32팀은 A부터 H까지 8개 조에 4팀씩 나뉘어서 조별리그를 진행하는데요. 같은 조 팀끼리 한 번씩 대결한 3경기 성적에 따라서 각 조 2위까지 추려서 16강 토너먼트가 이어집니다. 16강부터 맞대결에서 지는 팀은 탈락합니다. 에이조에는 개막전 상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우루과이가 배정됐습니다. 여기서는 러시아가 안방에서 뛰는 2점을 살려 무난히 16강에 나갈 것으로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으는데요. B조에는 유럽의 강호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한 대 묶여서 주목받는 가운데 모로코와 이란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어서 C조에는 프랑스와 호주, 페루, 덴마크, D조에는 아르헨티나와 아이슬란드, 크로아티아, 나이지리아가 배정됐는데요. D조는 남미와 유럽, 아프리카의 대표적 강팀들이 몰려 있어서 가장 경쟁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E조에는 브라질과 스위스, 코스타리카, 세르비아가 묶였고요. F조에는 독일과 멕시코, 스웨덴에 이어서 한국이 자리했습니다. 또한 G조에는 벨기에와 파나마, 튀니지, 잉글랜드가 배정됐고 마지막 H조에는 폴란드와 세네갈, 콜롬비아와 함께 일본이 속했습니다. 아시아 축구의 맞수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들의 자존심 싸움도 상당한데요. 일본의 조편성이 조금 유리한 편이라 16강 진출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으로 주요 스포츠 매체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꼽히는 팀은 피파 순위 1위를 지키고 있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2014년 브라질 대회 우승팀이기도 한데요. 현재 팀 분위기가 어수선한 점이 변수입니다. 터키계 독일인이자 팀 중심 선수인 메스투 웨질과 일콰이 귄도안이 정치적인 문제로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이들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사진을 찍고 나의 대통령에게 존경을 드린다고 경기복에 적어서 선물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반면 4년 전 준결승에서 독일의 7-1 충격적인 대패를 당했던 남미 축구 대표자 브라질은 팀 분위기가 좋습니다. 중심 선수 네이마르가 얼마 전 부상에서 돌아와 크로아티아와 평가전에서 결승골을 넣었고요. 다닐루, 파그너 같이 뒤를 받쳐줄 선수들도 몸 상태가 최고입니다. 독일과 브라질을 위협할 수 있는 팀으로는 스페인과 프랑스가 꼽히는데요. 4년 전 브라질에서 16강 토너먼트 진출 실패라는 뜻밖의 성적을 남긴 유럽의 무적함대 스페인은 다비드 데헤아, 코케, 이스코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조직력을 다진 상태입니다. 프랑스도 아일랜드의 2-0, 이탈리아의 3-1, 최근 평가전에서 모두 이기면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월드컵 우승팀은 세계 축구 최강이라는 명예를 얻는 동시에 막대한 상금도 받습니다. 피파가 6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러시아 대회 우승팀에 3,800만 달러를 지급하는데요. 준우승팀은 1,000만 달러 적은 2,800만 달러, 3, 4위 팀은 각각 2,400만, 2,200만 달러씩 받습니다. 나머지 팀들도 경기 수당 명목으로 차등 지급받는데요. 16강 진출팀은 최소 1,200만 달러를 챙기게 됩니다. 이번 대회 출전 선수는 모두 736명입니다. 이 가운데 멕시코의 라파엘 마르케스가 지난 2002년 한국-일본 월드컵 때부터 5차례 본선 진출 기록을 세우게 됐는데요. 월드컵 5회 출전 기록은 멕시코의 안토니오 카르바할, 독일의 로타오 마테우스, 이탈리아의 잔루이지 부폰에 이어서 역대 네 번째입니다. 마르케스는 또한 역대 월드컵 본선에서 총 15경기에 나서서 이번 대회 출전자 가운데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마스체라노와 함께 최다 경기 출장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르헨티나의 최고 인기 선수 리오넬 메시가 15경기에 나섰고요. 독일의 메스투 웨질이 14경기,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등 4명이 13경기를 뛰었습니다.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쟁쟁한 선수들의 이름이 나왔는데요. 이번 대회 출전자 가운데 역대 월드컵에서 한 골이라도 넣은 선수는 56명입니다. 독일의 토마스 밀러가 10골로 가장 많고요. 이어서 6골을 넣은 콜롬비아의 하메스 로드리게스, 그리고 메시 등 4명이 5골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 사전입니다. 앞서 16강 토너먼트란 말이 여러 번 나왔는데요. 토너먼트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토너먼트는 원래 고대 서양의 기마 경기, 기사들끼리 맞대결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진 사람은 다음 경기를 치를 수 없고 이긴 사람들만 계속 대회에 남아서 맞붙는 건데요. 남은 승자끼리 다시 승부를 가리고 거기서 이긴 사람끼리 또 승부를 겨뤄서 최종 우승자를 뽑게 됩니다. 반면에 리그전은 모든 참가자가 동일한 수의 경기를 치러서 몇 승 몇 패, 성적이 좋은 순으로 순위를 매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월드컵 본선은 32팀 리그전에 이어서 16강 토너먼트가 이어집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이번 주 러시아에서 막을 올리는 월드컵 축구 소식 전해드렸고요. 토너먼트가 무슨 뜻인지도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1994년 미국 월드컵 기념 음반에 들어있는 곡인데요. 당당히 맞서 싸운다는 노래, 플리트 우드맥의 블로우 바이 블로우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in a nutshell, in a nutshell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what's wrong with your car? The engine is not starting.
The explanation is long and complicated, but let me put it in a nutshell for you. My car overheated, which caused the engine to die.
Oh my!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Hey, what's the matter with your car? 야, 네 차에 무슨 문제 있니? The engine is not starting. 시동이 안 걸려. 라고 묻자 제이슨은 The explanation is long and complicated. But let me put it in a nutshell for you. My car overheated, which caused the engine to die.
다 설명하자면 길고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하면 차가 과열돼서 엔진이 꺼졌어 라고 합니다. 저는 Oh my, 어쩌니 라고 안타까워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in a nutshell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what's wrong with your car? The engine is not starting.
The explanation is long and complicated. But let me put it in a nutshell for you. My car overheated, which caused the engine to die.
Oh my! Today's expression is in, I-N, in a nutshell. N-U-T-S-H-E-L-L, nutshell. In a nutshell. You can use this expression if you are about to describe something as briefly as possible or you're going to sum something up. If you state something very concisely, it's easy and quick to understand the point. Nutshell은
명사로 쓰일 때는 경과의 껍질을 뜻하지만 동사로 쓰이면 요약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in a nutshell는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다. 아주 분명히 말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의 차에 뭔가 복잡한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제게 다 설명하자니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차의 문제를 말합니다.
The explanation is long and complicated, but let me put it in a nutshell for you. My car overheated, which caused the engine to die.
라고요. 이렇게 무엇을 아주 간단하게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in a nutshell입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n a nutshell, I had a very rough day.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해석하면 간단히 말하자면 난 오늘 무척 힘든 하루를 보냈어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Tell us, in a nutshell, what you'd like to do.
라는 문장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간결하게 말해보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what's wrong with your car? The engine is not starting.
The explanation is long and complicated, but let me put it in a nutshell for you. My car overheated, which caused the engine to die.
Oh my!
Let's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In a nutshell means to state something very concisely. In a nutshell. In a nutshell. In a nutshell.
Now try using this phrase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10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